의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서태평양 국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양국 간 국방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를 면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파푸아뉴기니 군과의 여러 훈련들에 미군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양국이 해양법 집행에 대한 더 큰 협력을 의미하는 승선요원 협정을 완료했다면서 미 해안경비대 선박이 다음 달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선요원 제도란 불법 어업과 밀수 방지 등을 위해 법 집행요원을 선박에 배치하는 것으로 미 국방부는 미 해경 선박에 파푸아뉴기니 요원들이 탑승해 합동 순찰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라페 총리와 오스틴 장관은 양국이 필요시 새로운 협정을 통해 인도주의 지원과 재난구호 등을 목적으로 한 협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새 협정이 이루어질 경우 양국 방위관계 심화를 위한 근본 틀이 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파푸아뉴기니에 영구기지를 두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5월 미국이 15년에 걸쳐 파푸아뉴기니 내 항구와 공항을 군사 민간용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협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중국과 솔로몬 제도가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영내 국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니제르에서 어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니제르 대통령실 일부 경호원들은 이날 수도 니아메의 대통령궁을 봉쇄하고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을 억류한 데 이어 국영방송을 통해 현 정부를 종식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데타 세력들은 바줌 대통령이 축출되고 모든 기관들은 가동이 중단됐으며 국경도 일시 폐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줌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한 메시지에서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의 결실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수미 마수두 외교장관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쿠데타가 실패하도록 모든 민주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수두 장관은 바줌 대통령이 오늘 아침 현재 대통령궁 안에 갇혀있는 상태라고 프랑스 언론에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날 바줌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니제르의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와 무력에 의한 권력장악과 헌정질서 전복 시도를 비난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연합도 니제르의 쿠데타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유엔과 다른 서방국들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곡물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막한 제2차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부르키나파소, 짐바브웨, 말리,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리트레아에 앞으로 세 달에서 넉 달 안에 각각 2만 5천에서 5만 톤의 무료 곡물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곡물의 배송도 무료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흑해 항구 세 곳에서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와 자국 곡물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지난해 7월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협정의 자국 관련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곡물이 최빈국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상업적 또는 무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모두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은 것으로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다수의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가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아비 아머드 에티오피아 총리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면담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쇼이구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이 있는 무장장비 전시회 2023을 참관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과 관련해 누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월 27일 한국전 정전 기념일을 맞아 미한 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25도에서 3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른바 전승절을 맞아 평양을 방문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들을 만나 3국 연대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이 있는 무기 전시장을 통행하면서 국방 분야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전승절 70주년 행사 참석차 평양을 찾은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26일 무장장비 전시회 2023 전시회장을 참관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대표단을 이끌고 온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최근 북한군이 갖게 된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두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투쟁하는 등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들에는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 등과 함께 화성 18형과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각종 신형 무기 체계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미국의 첨단 무인기들인 글로벌 호크 또는 프레데터와 흡사한 형태의 무기들이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러시아 군사 대표단을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접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접견에서 국방안전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과 국제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측이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러시아 국방장관과 북한의 최신 무기 전시장을 동행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의 행보는 북러 간 국방협력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적 협력이 가시화되는 부분들, 특히 SLBM이나 SLCM 또 정찰위 전과 같은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협력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게 혹시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기정사실화하듯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좀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쇼이구 장관은 앞서 26일엔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군 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을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지칭하면서 회담이 양국 국방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국방상은 별도로 열린 연회에서 공동의 적을 반대하는 역사적 투쟁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대표단 방북이 적대 세력들의 침략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밀착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소모전의 경우에는 북한의 탄약 공급 능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요. 휴전의 경우에는 돈바스 지역 재건에 북한 노동자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북한으로서는 러시아가 식량, 에너지, 군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거든요. 양측의 이해관계가 지금 절묘하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쇼이구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의 무기 거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과 관련해 미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대외 무기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양국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예단하진 않겠다면서도 북한과 모든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부과된 유럽연합, EU 차원의 제재에 대해선 일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는 스스로 찬성한 사안이어서 북한과 무기 거래가 드러날 경우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되면 EU가 통과시킨 제재와는 또 다르게 유엔 제재예요. 그러니까 EU 제재 자체는 불법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러시아의 기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엔 제재에 사실은 일정 수준 중국과 러시아는 발목이 잡혀 있어요. 자신들이 그걸 다 찬성한 제재인데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명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김 위원장은 또 27일 오전 0시 평양 소재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 공연 자리에서 중국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대표단장인 리홍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연 시작 전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지만 친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연장엔 쇼이구 장관도 참석했는데 김 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리 부위원장이, 오른쪽에 쇼이구 장관이 착석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평양으로 중러 대표단을 불러모아 러시아와는 군사협력, 중국과는 혈맹연대를 강화하며 미국과의 대립구도의 중심에 서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경제난 악화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등으로 이렇다 할 치적이 없는 상황에서 중러와의 연대를 과시하고 이를 주민 결속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외교적 카드가 아닌가.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돈독한 관계, 또 전쟁에도 불구하고 와준 러시아의 국방장관과의 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정은의 위상, 또 외교적 업적, 이런 것들을 함께 부각해서 그걸 통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비상 방역 상황임에도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중러와의 고위급 교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다음 달 정상회의가 예정된 미한일 협력 공고에 대응한 북중 또는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민 실장은 푸틴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김 위원장을 러시아에 초청했을 수 있다며 시 주석의 친서도 북중 간 고위급 교류 방안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과 관련해 누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북 미군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가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6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협력 가능성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다른 나라의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I certainly can't confirm the report that you just laid out there. It's been no secret and we've talked about it many times that Mr. Putin is reaching out.
커비 조정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평양에서 열린 북러 국방장관 회담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논의했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면서 북한의 지원도 이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방 조달 문제와 재고 문제로 인해 러시아군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푸틴 대통령이 스스로 알고 있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커비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I think a testament of the fact that Mr. Putin knows he's having his own defense procurement problems, his own inventory problems.
커비 조정관은 누구도 푸틴이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그가 북한에 손을 뻗고 있다는 사실,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 측의 초청에 따라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 북한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26일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AFP통신과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측은 이번 회담이 양국 국방부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북한이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정보 수집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thing new to share than what I shared yesterday during the briefing. Look, as you know, we have the UN, we have the DOD, we have the State Department here us here.
장피에르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새롭게 공유할 추가 내용은 없다면서도 유엔과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사실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의 관심사는 킹 이병의 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도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킹 이병의 상황과 관련해 추가로 공유할 내용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No updates or news to share or anything to read out. What I will just reiterate again.
그러면서 킹 이병의 상황과 안위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본토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미군 북부사령관 지명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사령관 지명자는 북한을 4대 사이버 위협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고리 기호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 지명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탐지와 요격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호 지명자는 26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에 앞서기 위해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는 공화당 뎁 피셔 상원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continue to posture its homel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o stay ahead of the North Korean threat?
Yes, Senator, I do.
기호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북한이 점점 더 진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부사령부는 빠르게 고도화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탐지체계와 요격미사일을 개선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준되면 이런 진행 중인 노력을 강력히 지원하고 현재와 미래의 불량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추가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량 국가들인 북한의 위협과 이란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상 기반 중간 단계 방어 GMD 체계의 지속적인 현대화와 차세대 요격 체계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준되면 미사일 방어청과 긴밀히 협력해 차세대 요격 미사일을 가능한 한 조기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GBI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포트 그릴리 기지에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호 지명자는 또 러시아, 중국, 북한의 전략군은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현대화,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미국과 전략적 충돌이 있을 경우 미국이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지명자는 미 동부에 지상 기반 중간 단계 방어 GMD 기지를 건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작전상 필요하지 않지만 북한이 역량을 빠르게 고도화시키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f I'm confirmed, I would support recurring assessments that would ensure that we keep pace with the adversaries. specific to your question.
기호 지명자는 적들의 역량에 대응하고 기존의 장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요격기 숫자를 적국의 위협이 능가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재평가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같이 청문회에 참석한 스티븐 와이팅 우주사령관 지명자는 미군의 우주 역량이 미사일 방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re absolutely vital. It is space that allows us to instantly look around the globe, watch for missile launches anywhere on the globe, and report that in real time to our national leadership.
와이팅 지명자는 우주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사일 발사를 즉각적으로 감시하고 국가 지도부에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다며 인준되면 기호 지명자가 북미가 공격받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자신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이팅 지명자는 또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밀접한 연계를 강조하며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For the Space Enterprise Center, the most pressing cyber threats come from state competitors like the PRC, Russia.
와이팅 지명자는 우주 영역에서 가장 긴급한 사이버 위협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국가들은 우주 영역에서 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사이버 영역에서 공격하길 원한다며 비용이 더 저렴하고 우리가 그들의 책임을 밝혀내기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주 영역 전반에 걸쳐 사이버 방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호 지명자도 현재 북부 사령부 관할 구역에 대한 가장 지속적인 위협은 사이버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 의원들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공화당의 릭 스콧 상원의원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과 테러 단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해를 끼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ommunist China, Russia, North Korea, Iran, and other terrorist groups want to harm the United States at any cost in any way they can. They all possess ballistic missiles and will do anything they can to harm us.
이어 그들은 모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와 우주에서 미국과 미국의 국익을 해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은 오늘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위협을 다뤘다며 북한의 무기가 어떻게 우리의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앞지르고 있는지 논의했고 우려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으로 전쟁을 중단한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70년이 지난 지금 모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BOA는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한반도 평화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남자 쓴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북한 관연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전술 핵무기의 다량 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1953년 7월 17일 정전협정 체결로 전쟁은 멈췄지만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임시적인 정전체제를 매듭 짓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여전히 한반도에 남은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의 25일 VOA 전화통화에서 지난 70년 동안 미국과 한국이 전쟁 예방 측면에선 성공적이었다며 이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제기하는 것을 억제할 강력한 미한군사 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U.S. and the ROK have been successful in terms of preventing war.
세이무어 전 조정관은 다만 미한동맹은 남북미 사이 새로운 관계를 포함할 수 있는 통일이나 연방체제 구축과 같은 정치적 해법을 향한 중대한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며 따라서 한반도의 정치적 적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좌를 맡고 있는 앤드류 여 카톨릭대 정치학과 교수도 전반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또 다른 대규모 공격이나 전면적인 침공은 성공적으로 억제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Yeah, so on the whole,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비록 북한의 도발이 수년간 계속됐지만 미한 상호방위 조약과 한미 연합군 사령부에 의한 힘을 통한 평화의 개념은 제2의 한국 전쟁을 피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적 화해를 진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가장 최근인 2018년에서 2019년 세간의 이목을 끈 일련의 남북민 미북 정상회담 등 외교적 관여와 화해의 시기가 있었지만 이런 시기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항구적인 평화 상태로 전환되진 못했다고 여 교수는 말했습니다.
Yes, there have been periods of diplomatic engagement and rapprochement.
실제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북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고 이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회담은 합의 없이 결렬됐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요구가 지나쳤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지역의 상당 부분을 비핵화하겠다고 했지만 그 대가로 기본적으로 모든 제재를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북한의 그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후 남북 미북 대화의 교착 상태는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And as we consistently said, both publicly and to Pyongyang.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북한에 일관되게 말했듯이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미사일을 더 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다양한 시도에도 한반도 평화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협력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합의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rue peace on the peninsula requires North Korea's agreement and cooperation.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대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제는 영구적인 핵 보유국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핵 선제 타격 정책까지 선언했다며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한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찾아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 강화 등 강력한 억지 태세는 현재 한반도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strong deterrent posture adopt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대체할 체제 구축을 필요로 한다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은 낮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추구와 핵보유국 유지 결정, 그리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이용해 미한 동맹을 약화하고 무력 등을 통해 한반도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북한의 현재 노력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런 도전에 맞서 미국과 한국의 핵심 우선순위는 현재 평화를 유지하고 강력하고 방심하지 않는 억지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은 정확히 이런 행동 경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face of this challenge, the key U.S.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 시도 등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완전한 군사 준비 태세를 보장하는 것과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화해의 손길을 계속 내미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steps that must be taken, in fact, are being taken.
또한 엄격한 제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전 조치들은 모두 미국과 한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반도 평화가 곧 실현될 것이라고 낙관하진 않지만 동맹을 중심에 두고 한미 연합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항상 나약함이 아닌 힘의 우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현재 미한 양국의 정책과 접근만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고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할 의향을 보일 때 미국은 더 유연한 접근법을 보였다는 겁니다.
I think the U.S. has been more flexible in the past when North Korea shows a willingness.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 정권은 현재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당사국인 한국, 북한, 미국 모두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교수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어떤 상황에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미북 간 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방법이 있다면 더 많은 관여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이 외교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한반도에 더욱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도 외교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방향을 조망해보는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 통일이 한국에 제공할 기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들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자국 참전용사들의 봉사와 희생을 기리며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에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들을 파병한 캐나다는 26일 오랫동안 잊혀진 전쟁으로 여겨진 한국전쟁은 캐나다군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인 2만 6천여 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캐나다 정부 대표와 한국전 참전 용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이번 주 방한에 한국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캐나다에서도 보훈처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전역에서 다양한 여러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전 기념일인 27일 브램튼시에 있는 한국전쟁 캐나다인 참전용사 추모의 벽에서 기념식이 거행되며 해마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다시 부산으로 기념식이 11월 10일 열릴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념행사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그들의 봉사와 희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또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용기에 경외감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벨기에와 함께 연합보병대대를 꾸려 파병한 룩셈부르크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며 이를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지는 기회로 삼자고 역설했습니다. 룩셈부르크 국방부는 26일 VOA에 이같이 전하고 룩셈부르크 등 전 세계 참전 용사들이 고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런 가치는 1953년 한국전쟁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은 룩셈부르크가 전투병을 파병한 유일한 전쟁입니다. 룩셈부르크는 1951년 1월 당시 인구 20여만 명 가운데 110명을 전투병으로 파병하면서 참전국 가운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병력을 참전시킨 나라입니다. 뉴질랜드 국방부는 26일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이 방한 중이라며 키로 총독의 방문은 한국전쟁 당시 뉴질랜드와 한국이 맺은 역사적 유대관계와 지속적인 정치, 무역,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기간에 뉴질랜드인 4,700여 명이 육군 파병부대 K-Force의 일원으로 복무했고 전체 해군 규모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1,350명이 파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의 참호전을 연상시키는 차갑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다고 전하고 뉴질랜드 참전용사 45명이 전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부는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전 전사자들을 기억하고 부상한 이들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정권은 정전기념일을 조국 해방전쟁 승리기념일이라고 주장하며 전쟁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미국과 한국에 사는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이 비판했습니다. 열병식과 관련해서는 젊은 병사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찰국 산하 특수부대에서 16년간 군복무를 하다 탈북해 15년 전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에이브럼 씨는 북한이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 기념식을 볼 때마다 오기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합니다. 에이브럼 씨는 한국전쟁에 인민군 대대장으로 참전했다 다쳐서 영예 군인으로 제대한 아버지를 통해 북한 공산군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탈북 후 이런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속이 뒤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오기 맞죠. 청단이잖아요. 항해남도. 그 한국 땅이 됐대요. 옛날에. 연안 뭐 이따가네다. 거기 그 6월 25일 전에 6월 10일인가 다 직결해갖고 그때 그냥 그 밀고 나가기로 해서 뭐 국군 아이들 그냥 사다가 예, 들고 뛰고 잠옷바람에 결국 그냥 밀고 나갔다 그러더라고. 그 아버지한테 들었지. 이거는.
에이브럼 씨는 북한의 똑똑한 사람들은 북한의 기습 공격을 받고도 사흘 만에 오히려 서울을 함락했다는 김 씨 정권의 선전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 알아요. 북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아, 전쟁 이렇게 쪽에서 전쟁을 한국에서 했으면 우리가 왜 그 3일 만에 서울을 이렇게 해방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한국전쟁이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건 유엔의 공식 기록뿐 아니라 냉전 종식 후 기밀 해제된 옛 소련 정부의 여러 문서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1990년대 러시아에서 잠시 유학했던 허강일 전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은 당시 러시아 교과서를 통해 한국전쟁이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교과서는 분명히 남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김일성이가 뭐 스탈린한테 편지 써서 자기 공격하고 있으니까 좀 호락을 해달라는 예, 뭐 편지도 보냈다는 그런 역사 책에서 그걸 보게 되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이게 뭐 소련은 우리 편인데 왜 갑자기 미국 편이지? 그래서 뭐 소련이 무너져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예, 예.
러시아가 냉전이 끝난 뒤 언제부터 교과서에 한국 전쟁의 실상을 담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육부사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교과서 출판사인 브라스피셰니 출판사는 2005년 간행한 외국 국가들의 최신 역사책에서 한국전쟁이 세밀한 준비 후에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가 38선을 넘어 남쪽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리스 엘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94년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공한 수백 쪽의 외교 문서와 후리스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자서전 등은 김일성 주석이 스탈린에게 무려 48번이나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승인을 요청한 사실을 포함해 남침 과정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군대 복무를 했던 여러 탈북민은 26일 BOA에 북한은 국가와 민족이 아닌 김 씨 정권 우상화를 위해서 70년 넘게 전쟁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북한 4군단에서 10년을 복무했던 이소연 뉴코리아 여성연합 대표는 북한 정권이 특히 군인들에게 수령에 대한 충성과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세뇌할 목적으로 전승절을 적극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인 생활할 때 6.25 전쟁에서 우리가 당한 피해 교훈을 잊지 말자.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가 있어서 나라가 있고 인민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럼 그 위대한 영도자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느냐? 침략자가 왔을 때 그 나라를 지켜줬고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김씨 일가 밑에 노예로 만들기 위한 이런 하나의 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인 11폭풍군단에서 13년을 복무한 뒤 탈북한 이웅기 씨는 북한은 전쟁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축소하고 유엔군과 중립국은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은 채 승리의 초점을 오직 김일성에게만 맞춘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걸 전승에다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소련은 이걸 다 빼고 우리의 힘을 우리 김일성 뭐 수령 뭐 이런 대원수님 이렇게 힘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특히 군인들한테는 다 승리 기념이라고 물론 뭐 가소로운 정도가 아니고 너무 웃기는 거죠. 아니 이거 딱 봐도 뭐 본인들이 승리했다고만 얘기를 주민들한테 주입시키고 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 충격을 받을 거고.
한국 내 탈북민들은 이런 사실을 남북한에 모두 알려야 한다며 대북 정보 유입 활동과 유튜브 등을 통해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대형 풍선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이민복 대북 풍선 단장은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두 가지 핵심, 즉 김일성이 일제와 미제의 침략에서 인민을 해방시키고 지켰다는 선전이 모두 허구란 사실을 주민들이 알아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니, 전쟁은 미국이 아니라 김일성이 이렇게 온 거고 그 미국이 철천지 원수를 하는데 나라 해방시키는 미국 아니에요. 먼저 달로 일본을 타도했지. 지가 무슨 타도를 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흑백이 전도된 거짓말로 은인을 완전히 철천지 원수로 만들고 자기가 은인이라고 이런 사기를 치니 그거 보호하려고 폐쇄하는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선 북한의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도 같은 지적을 합니다. 북한 노동당 39실 고위관리 아들로 북한 4군단과 인민무력부 직속 15 격술연구소에서 3년 넘게 군복무를 했던 이현승 글로벌 피스 재단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김일성 그 역사에서 우리가 중점으로 배우는 게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했고 미제국주의를 물리쳤다는 이 두 가지가 기본인데 이 역사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자 일제 때도 미국이 일본을 굴복시켰으니까 사실 진짜 해방이 된 건데 또 이제 전쟁의 시발점이 김일성이었고 또 이제 그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실제 미군이 그런 만행을 이렇게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은 전승절 열병식에 동원되는 북한 군인들의 건강과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현승 연구원과 이소연 대표입니다.
일반 부대에서는 3개월 동안 훈련을 하고 또 이제 평양에 올라와서 이제 그게 다 김일성 광장이나 이제 주변에 있어가지고 또 3개월 훈련을 하고 아시겠지만 이제 열병식 그 이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대우를 맞추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발을 굴을 때 이렇게 높이 차고 이렇게 하니까 보통 이제 그 방식이 거의 모든 군인들이 다 위하수가 걸릴 정도로 그러니까 내장이 다 물론 이제 그럴 정도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이제 열병식 자주 참가했었던 분들은.
저희가 그 전승절 열병식에 동원될 때에는 새벽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다리 드는 훈련을 하면서 그 다리 하나 90도로 들 때 그 다음에 그 땡볕에 나와서 정말 그 이 몸이 다 망가지는 위가 처지고 내장이 대장이 처지고 하면서 다리 드는 훈련을 하면서도 그게 장군님께 충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것이 얼마나 상당한 인권침해였는지.
미국의 에이브럼 씨는 오래전 자신이 군복무를 할 때나 지금이나 열병식 모습은 달라진 게 거의 없다면서 삼복더위에 슬픈 열병식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슬프지요. 행진이란 게 있잖아요. 그 정보 행진이란 게 다르게 최고한 군력이 있잖아. 신경통이 오고 아이들이 그 콘크리트 바닥으로 쾅쾅 뛰면서 다닌다는 게 이 삼복도에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탈북민들은 북한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을 통해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이러한 진실 왜곡과 직결되어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올해 상반기 쌀 수입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에 이처럼 많은 쌀을 사들인 건 이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쌀은 약 12만 톤에 달합니다. BOE가 중국 해관 총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에서 단잎종 쌀 6만 4,978톤, 장잎종 쌀 5만 18톤을 사들여 상반기에만 11만 4,996톤의 쌀 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액수로는 장 단잎종 쌀을 합쳐 5,339만 달러 상당입니다. 북한이 상반기를 기준으로 대중 쌀 수입에 이처럼 많은 금액을 지출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식 무역 기록이 남아있는 1998년 이후 북한의 상반기 대중 쌀 수입액이 1,000만 달러를 넘은 해는 1998년과 2003년, 2009년에서 2013년, 2019년 등 8번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도 쌀 수입액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2011년이었는데 그 금액은 1,347만 달러로 올 상반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과거 북한의 대중 쌀 수입은 주로 하반기에 쏠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중 쌀 수입액에서 상반기가 하반기가 높았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수입량도 대부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두세 배 많았는데 같은 공식을 올해 상황에 대입한다면 2023년 하반기 북한의 대중 쌀 수입액은 5천만 달러를 상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기가 아닌 1년 전체를 기준으로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쌀을 수입한 해는 2019년으로 수입액은 7,750만 달러에 이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수입액이 집계된 건 2011년에 5,498만 달러인데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 160만 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북한의 전체 수입품 목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상반기 대중 최다 수입품은 가발 제조용으로 추정되는 사람 머리카락 6,571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2위에는 수입액 약 3,293만 달러를 기록한 단잎종 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만약 장잎종 쌀과 단잎종 쌀 수입액을 합칠 경우 북한의 쌀 수입액은 여전히 2위지만 1위인 머리카락 수입액과의 차이는 1,200만 달러대로 좁혀집니다. 이 기간 북한은 1,800여 품목을 수입했는데 이 중 쌀이 2위에 이름을 올린 사실과 더불어 전체에서 쌀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로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미한일 협력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2024 회계연도 국무세출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은 예년처럼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활동에만 국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세출위원회가 최근 2024 회기연도 국무세출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26일 의회 기록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은 지난 20일 상원세출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세출법안은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국무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미한이 3국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500만 달러 배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출위원회는 법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국무장관이 이런 협력과 관련된 약속을 제도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3국 간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전 회기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은 민주주의기금과 경제지원기금을 통해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했습니다. 대북방송과 관련해선 방송시간을 전 회기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새 회기연도에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앞서 하원세출위원회도 지난 10일 새회기연도 국무세출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하원법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민주주의기금과 경제지원기금을 통해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하원 법원에는 대북 방송과 관련해 미국 이산가족 관련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원의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북한 등 적국들이 미국 내 농경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상원은 북한 등에 대한 전략 비축유 판매 금지 안건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시키는 수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25일 본회의에서 적국들이 미국 내 농경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 의원이 NDA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한 이 법안은 적석국 정부와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에 미국 내 농경지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주로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북한, 이란, 러시아도 미국 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적국으로 명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국가가 소유 혹은 통제하거나 이들 국가의 정부와 연계된 개인이나 단체는 미국 내 공공 혹은 민간 농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라운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이 NDA의 한 조항으로서 포함된 것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대등한 무력을 가진 적성국이고 북한과 이란은 미국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네 곳의 적국들은 미국을 최고 경쟁자로 보며 이득을 취하고 우리나라의 능력과 자원을 감시할 기회를 얻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상식적인 조항은 우리 본토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앞서 지난 3월 상원에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적국의 미국 내 농지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사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 의회에선 중국 정부와 연계된 개인이나 기업들이 미국 내 부동산 보유를 늘리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정찰 풍선이 알래스카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비행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적국들의 미 농지 매입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한편 상원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적국의 미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새 회기연도 NDA에 포함하는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NDA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한 이 법안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에서 공급된 석유가 중국에 수출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중국 외에도 북한, 러시아, 이란이 판매 금지 대상국으로 법안에는 명시됐습니다. 크루즈 의원 등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전략 비축유가 중국, 북한 등 적국에 판매되는 것을 막는 적국에 대한 긴급 원유 금지 법안 통과를 지난해부터 추진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급하는 비축유는 기업들이 경매를 통해 판매 계약을 수주합니다. 지난 2022년 초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 완화를 위해 전략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의회 내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전략 비축유를 사들여 중국에 판매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최근 경제안보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여러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에는 북한, 러시아, 이란 같은 나라들이 향후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대비하기 위해 중국과 함께 해당 적국 중 한 곳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가 영내 평화를 위협한다며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북한의 지난 2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6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심야에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항상 이러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할 것이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25일 성명을 통해 프랑스는 북한의 가장 최근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7월 25일에 탄도미사일 두 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이 지체 없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포기로 이어지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파트너들과 함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국들 간의 대화를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24일 오후 11시 55분경부터 25일 오전 0시경까지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22일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2일 만이며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발사 이후 5일 만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미 육군 중장과 북중 공산군을 대표한 남일 조선인민군 대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서명합니다. 그리고 이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펑더화의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각각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3년 넘게 지속된 한국전쟁은 끝이 납니다. 정전협정은 협상부터 서명까지 무려 2년이 걸릴 정도로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1951년 6월 23일 야콥 말리크 유엔 주재 소련 대사가 유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전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면서 협상이 본격화됐습니다. 말리크 대사는 양측이 38선에서 철군하고 정전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매튜 리즈웨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협상을 지시해 7월 10일 개성에서 양측이 첫 정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정전 협정이 체결될 것처럼 보였던 분위기는 포로 송환이란 장벽에 부딪히면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정전 협정이 체결되면 분단이 영구화되고 미군이 철수하면 국가 안보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면서 정전 협정 반대 운동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승만 한국 대통령은 극단의 조치로 반공포로 2만 7천 명을 전격 석방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유엔군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맺지 않으면 휴전에 응할 수 없다고 버텼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특사를 보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합니다. 조약의 핵심은 한국 내 미군 주둔과 동맹이 공격을 받으면 공동 위험으로 보고 대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1830년 7월 27일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 발발합니다. 6년 전 왕위에 오른 프랑스 왕 샤를 10세는 프랑스 혁명으로 힘들게 이뤄낸 입헌 정치를 인정하지 않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치러진 선거에서 샤를 10세를 반대하는 세력이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자 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출판의 자유를 금지했으며 선거권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프랑스 국민들이 1830년 7월 27일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노동자, 학생을 포함한 3만 명의 프랑스 민중은 파리를 점령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샤를 10세는 영국으로 망명하게 되고 혁명의 결과 루이 필리프가 프랑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